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7장. 이제 여러분이 내게 편지로 물어온 여러 가지 물음에 답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편지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성관계가 너무 많으니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남편을 두십시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된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의 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얼마 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서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릴 힘이 없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곧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말은 부부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호러미들에게는 그들도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과 헤어진다면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전 남편과 화해하고 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만일 그 여자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믿지 않은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정할 터인데 이제 그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 쪽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가 더는 결혼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여러분은 다만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곧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례받은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기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부르셨을 때 노예였던 사람은 지금은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지금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결혼하여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내에게서 노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노여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내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이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슬픔이나 기쁨이나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물건들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잘 이용하되 그것들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거리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려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과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데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잘 살고 다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자신을 완전히 주께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가 약혼한 처녀에게 온당치 못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그의 욕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 다스릴 수 없는 데다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두 사람은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이가 결혼하지 않기로 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꼭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마음으로 자기의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처녀로 두기로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이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런 여자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1장. 그의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과 함께 아이감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열 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겐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제물과 향유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감 아들 그달리아기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상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넣은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그느대장 느부사라단이 알감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은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되쫓아갔다. 그들은 기본이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이감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알가마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었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는데 믿음의 정의와 종류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랴. 같은 믿음이지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기록을 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그것은 행함이 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늘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기도의 차원도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합니다. 의란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얻어진 평강으로 사람 간에 이룩되는 조화입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신령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힘쓰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그런데 화평의 일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했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어디든지 나타나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에 힘쓰는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당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염려는 어떤 것인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는데 세상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나의 하는 행동 어떤 것으로 인해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될까 염려하는 것도 역시 믿음을 가진 지체의 선한 염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2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양심은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것, 즉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 행치 않는 자유자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3절인데 믿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신령한 데 있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화목시키는 것과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의 염려는 오로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까 염려하며 행여라도 나의 하는 행동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형제자매가 실족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양심은 어떤 입장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행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조차 사는 사람의 삶의 원리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늠하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의 행위를 나단 선지자가 양새끼를 빼앗은 것으로 비유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알지 못한 채 그 나쁜 행동에 진노하면서 그런 자는 네 배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기가 판단한 그대로 네 배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벌은 밧세바와 가늠해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벌은 자기 아들 암논의 죽음입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마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를 억지로 범하고 난 후에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복수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벌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암몬을 죽인 후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요압 부대와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이 지명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기에 그를 수종 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야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벌입니다. 죄의 결과를 영어로는 consequences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신 것처럼 베드로도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주바가 지게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고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처럼 함께 식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 모두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단순히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실 식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왕의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풀어준 것도 식탁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탁을 차려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신다니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직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